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여행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져서 죽게 생겼습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계속 걷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막여행을 하자고 제의했던 아버지에 대한 아들이 원망만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남은 것은 죽음 뿐입니다. 더 이상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편하게 앉아서 죽읍시다. 그때 두 사람 앞에 커다란 무덤 하나가 나타나자 아들은 울며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죽을 거예요. 이젠 다 끝났어요. 포기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희망이 띈 얼굴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무덤은 희망의 징조란다. 무덤은 마을 가까이 있으니 어딘가 마을이 있다는 징조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사막과 같은 이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모르고 있지만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절망스럽고 참 좌절스러운 이런 일들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엔가 소망과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아, 오늘도 조심하지 않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 때문에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교육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또 졸업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은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직장은 어떻게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이 걱정하게 됩니다. 엎친 데 뒤친다고 이 미국의 지금 상황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경찰 폭력으로 인해서 여러 도시들이 이 전쟁터로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안정되고 안전한 미국이 아니라 불안하고 공포 가운데 있는 미국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모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그렇게 기쁜 소식, 우리가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보나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많이 힘듭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의 걱정거리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모든 어려움에서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주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병에 걸립니다. 주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뭐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면제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십니다. 우리는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면제된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다른가? 우리에게는 면제는 없지만 면역이 있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16장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대요. 환난을 당할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환난을 당한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 환난 당하는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30년을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을 사역하셨어요. 이제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무장하시는가? 제일 먼저 기도로 무장하십니다.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내려드리고 알려드리고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는데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신 분들 뭐 아시겠지만 저도 금식을 열흘까지는 해봤습니다. 그 이상은 해보지 못했어요. 열흘 하고 나니까 아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래 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일어설 기운도 별로 없고 계단이 있으면 야, 저 계단 몇 개인지 먼저 세고 올라갑니다. 전에 제가 싫어하던 음식도 자꾸 눈앞에 지나가요. 내가 절대 안 먹겠다고 그 음식은 음식이 아니다. 브로콜리 그건 하나님께서 나무 만들려다가 좀 작게 만든 나무이지 컬리플라워 왜 플라워리냐 그건 꽃이다 먹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싫어하던 이런 것들도 눈앞에 지나가면서 자꾸 그것이라도 먹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며 유혹을 받습니다. 사탄 마귀가 와서 그 유혹하는 말을 들어보면 첫째 유혹이 무엇입니까? 배고프지? 너 먹어야 살지 않겠냐?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내가 참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면 한번 그렇게 해봐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배부르지 않겠느냐?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먹고 사는 세상의 음식을 먹고 사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선 우리가 영혼이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 유혹이 찾아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주지 않겠느냐 너를 해하도록 놔두지 않고 너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뛰어내려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내가 예수님이 아닌 게 다행이지 내가 예수님이라면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능력을 발휘할 만도 한데 자식 까불어 하면서 그냥 한마디로 그냥 어떻게 할 뻔도 한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 유혹이 찾아옵니다. 뭡니까? 한 번만 절하면 사탄 마귀에 한 번만 절하면 상상도 못할 권력을 안겨주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타협하면 됩니다. 여러 번도 아니에요.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 꾹뻑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안겨주겠다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요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요 한 번만 내가 요걸 통과하면 아, 이 권력이 주어지면 이 권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쓰겠습니다 라는 이런 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유혹들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좀 더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찾아오는 똑같은 유혹입니다. 너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 하나님이 진짜 보호해 줄 줄 아니? 너 세상의 권력이 이걸 가지면 얼마나 내가 큰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유혹합니다. 권력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 이것을 물리칠 우리에게 무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요 우리에게 와서 나의 마음을 두드리며 유혹하는 이 유혹들을 물리칠 그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다음 구절이 참 멋집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유혹을 물리치시고 이제 아직도 이 40일 이제 그 기도를 하시고 계신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시련을요 뭐 그냥 영원토록 우리에게 너 한번 인생의 쓴맛 봐라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천군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수종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여서 옳은 길보다는 쉬운 길을 택합니다. 편한 길을 택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번 하나님 한 번만 좀 이번 용서해 주세요, 눈 감아 주세요 라고 해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선포한 말씀, 내가 기대하는 바는 순종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날선 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일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살을 그냥 이렇게 칼로 도려내고 이럴 때에 뼈에 이 칼이 달 때에 그 고통과 아픔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은 성형이 많이 발달돼서 그냥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성형을 합니다. 성형이 뭡니까? 칼 대서 내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을 이걸 좀 고쳐서 아름답게 만들고 멋지게 만드는 것이 성형이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성형,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 과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 말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악함을 지적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려내고 도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지고 고쳐지고 하면서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험하고 어둡고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어 걸어갈 길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깜깜한데 더듬거리는 것이 아니라 갈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 길에 빛이래요. 빛이 있어야 어디로 가는지 알 것 아닙니까? 어두움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팬데믹이 지난 후에 뉴 노멀 시대가 시작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준비할 시간입니다. 이제 뉴 노멀, 새로운 이런 때가 올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하여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냥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이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으로 준비해야 될지는 벌써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충만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으로 준비할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거룩한 가정을 어떠한 가정을 거룩한 가정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거룩이라는 거룩한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성별됐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 거룩한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별된, separated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모습입니다. 거룩한 가정이란요,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의 거룩한 가정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모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금은 요즘 금값이 뭐 그냥 치솟고 있죠? 금은요 100% 순금일 때 좋은 금이고 비싼 금입니다. 그냥 다른 금도 있죠. 14K, 뭐 18K, 24K 뭐 이렇게 뭐 그런 도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혼합된 양이 많은 만큼 금이 아닌 다른 물질이 혼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혼합된 양이 많은 만큼 그 가치는 떨어집니다. 주님의 자녀들이요, 말씀으로 가득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과 합쳐질 때에, 혼합될 때에 세상 것들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대충 적응해가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불로 지나갈 때에 순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순금처럼 값어치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말씀에 우리가 앞에 서서 항상 접하여야 합니다. 말씀은 들어야 해요. 믿음은 듣는 데서 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에 만진 바라. 여기에 세 단어,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듣고 보고 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만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리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자기의 생명이 타는 그 순간까지 순교해가면서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부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실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생명이 있는 것은 꿈틀거립니다. 움직입니다. 활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이 안에서 뭔가 움직임을 통하여서 뭔가 창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요한이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번 따라보세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지금은 아직도 미완성된 모습이, 나에게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일지라도 내가 말씀을 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메스터피스로,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지니고 살아갈 때에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피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에 손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피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순종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동양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밤에 말을 타고 사막을 여행하고 있던 세 사람이 한 나그네를 만납니다. 그 사람이 여행하는 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얼마 가지 않으면 마른 시내 하나를 건너게 될 것인데 그곳에 도착하거든 말에서 내려 시내에서 자갈들을 주워 자루와 호주머니에 가득 채우도록 하세요. 그러고 나서 계속 여행하다가 해가 뜰 때에 당신들이 주운 자갈들을 살펴보시오. 당신들은 기뻐하며 한편으로는 애석해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처럼 세 사람은 이제 마른 시내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의 호기심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마른 자갈들 중에 몇 개를 주워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날 해가 뜰 무렵 그들이 주워온 자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갈들은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및 여러 가지 보석들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막에서 만났던 나그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워온 자갈들이 보석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며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주워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애석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지금은 돌처럼 부담이 되고 무겁고 힘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지니고 계속 가다 보면요, 해 뜰 때가 옵니다. 해 뜰 때가 올 때에 그 말씀의 순종을 바라볼 때에 보석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축복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여러분, 제자들은 듣고 보고 만졌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의 이 고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약속에 확신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아, 하나님이 약속하시긴 하셨는데 그 약속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에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같이 뭐 그냥 날라리 신앙 이런 하는 사람은 뭐 그런 말씀 별로 적응이 안 될 것 같아라는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린 이 비판적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 부족함을 지적하거나 내 아픈 데를 좀 건드린다, 듣기 거북하면요, 아, 이 말씀이 그냥 듣기 싫어집니다. 메시지 전하는 사람까지도 이 비난을 합니다. 왜 그냥 그런 설교한다고. 전에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이 저 설교를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하는데 저한테 와서 좀 안 좋은 그런 톤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듣기 좀 좋은 설교 해주세요. 듣기 편안한 설교 해주세요. 듣고 그냥 즐거운 설교 해주세요. 살기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아, 듣기 힘든 이런 소리 들으니까 아, 힘듭니다.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이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 좋다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요, 말씀 그대로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딜레마가 가끔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어요. 아, 이분이 지금 이러한 지금 일을 겪고 있는데 이 말씀 듣고 시험 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면요, 우리가 불편해하고 불평하든지 아니면 돌이키든지 둘 중에 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신저는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죠, 한국의 8월 2일 주일 설교에 오늘의 교회, 저희 교회 심호하시던 우리 이재훈 목사님 설교에 지금 한국에서 이제 헌법에 이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 통과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서 뭔가 하면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여서 사람이 어떠한 배경이든지 성에 대한 이 젠더 이퀄리티죠, 이거에 대해서 뭐 동성애건 뭐 누구건 뭐 트랜스젠더건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을 다 그대로 받아주며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안 된다는 이런, 뭐 대충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요, 교회에서 설교할 때 동성애에 대한 죄라는 이 지적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반대운동과 지금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원 목사님은 오늘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성적 정체성에 대해 제3의 성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제3의 성은 다른 게 아니라 틀린 답입니다. 세상은요, 아,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에는 틀린 답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요, 청교도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이 종교 자유를 위해서 청교도들이 이곳에 와서 죽을 각오를 하고 죽어나가면서 믿음을 지킨 이런 나라입니다. 미국 헌법이 처음 쓰여질 때에도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보면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이 나라가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의 반대편에서 서서 하나님 말씀을 합법적으로 이걸 법을 만들어서 완전 불순종으로 가려고 작정한 나라처럼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은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미전도 종족으로 들어설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인들을 이 미국에 보내주셨는가?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편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변질되어가는 미국 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믿는 자들이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속 성경에 반복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약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다닌다 하여도 복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뭐 모든 종류의 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이 너무 중요해서 그냥 내가 나만 가지고 있겠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백신이 뭐 누가 지금 먼저 나올 것인가, 뭐 경쟁이 붙어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유럽이냐 뭐 여러 나라에서 뭐 우리가 먼저 하겠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요, 백신이 발견됐는데 우리만 가지고 아무도 안 주겠다, 이거 만든 사람만, 이게 발명한 사람만 쓰겠다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의 말씀이라 하여도요, 우리가 복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 삶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 그리고 한 나라의 아버지예요. 아주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요, 참 믿음이 좋았던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아멘이었어요. 콩을 심었는데 사과가 난다 해도 아멘이었어요. 도저히 인간의 계산법으로 우리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아닌 것 같은데도 아멘했어요. 나중에 실수도 많이 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접할 때에 아멘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시작하지만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어요.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주 위대한 점은요, 다시 주님에게로 초점을 맞추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보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이득적으로 해석하려는 이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이걸 그냥 우리가 다져서 양념해서 우리의 입에 맞게 우리가 편하게 다시 뭘 이렇게 재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은 그대로 받으면 돼요. 내가 할 수 있건 없건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참 우리의 삶을 전체 내어드리는 이것을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지. 에덴 동산에서도요, 뱀이 하와에게 한 이야기가 너무나 논리적이고 또 합리적인 또 이득적인 이런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걸 약간 밑에서 아니야, 안 죽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도 괜찮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상과 함께 변해간다는 이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문제를 꼽으라면 너무나 많이 꼽잖아요. 정치적인 문제, 경제의 문제, 도덕의 문제, 뭐 윤리의 문제, 뭐 분쟁의 문제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요, 그냥 우리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로 종합해서 이야기하라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문제들의 핵심에는 불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가정 문제? 왜 가정 문제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둘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남자는 아내를, 남편은 아내를 진짜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죽도록 사랑하고, 여자는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며 복종하며 참으로 가정의 가장으로 생각하고 따라주는, 자녀들은 부모께 순종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이 계획에서 벗어나서 불순종하다 보니까 가정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도 권력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라는데 더 미워하고, 하나 되라 하는데 계속 뿔뿔이 흩어지고, 내려놓아야 하는데 더욱더 붙들고 잡고 가려는 불순종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21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까지요. 이 말씀 어린 아이들도 읽으면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뜻대로 행함이 있습니다.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똑똑하다 하여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여기에 똑똑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똑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듣고 행함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스러워 보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좀 무식해 보일지라도,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래요. 우리는 세상 기준이 있고 하나님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자꾸 따로 생각하려고 해요. 이걸 자꾸 이걸 나눠놓으려고 해요. 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생각을 따르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법대로 살아가고.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순종은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24/7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법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이, 능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똑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에 불순종이 있지는 않는지, 어느 분야에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지. 가끔 저희 집에서 이 대청소라는 걸 합니다. 보통 때는 그냥 보이는 거 치우고 쓰레기 내가고 그냥 이 정도를 하는데, 대청소할 때는요, 퍼니처도 움직이고 그 뒤에도 백규하고 뭐 카펫도 이게 럭 같은 거 들어갖고 그 아래도 뭐 치우고 뭐 걸레질하고 뭐 모든 걸 다 구석구석 다 치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대청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겉에 보이는 이것만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9편 23절 24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Search my heart. 영어에 보니까 이걸 그냥 한번 하나님께서 search해달라고, 찾아달라고,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나의 불순종의 모습을 찾아달라고. 그리하여서 내가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이걸 제거하고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이 지나가고 다시 함께 모였을 때에 좀 이런 간증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부장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다 보니 이런 간증이 있네요. 이런 변화가 있네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네요 라고 하는 우리 초대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기 원합니다. 맛보기는 원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맛볼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불순종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서 돌이켜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기 원하오니, 그리하여 하나님을 맛보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